요즘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직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정직함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약화되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나마 서로를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심각하게 약화되어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실되고 있어요. 정직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직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회고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진실성 결여다.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동안 정직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정말 수단 방법하지 않고 정말 열심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정직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고 김수환 추기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정직이 사라진 사회, 정직이 사라진 교회, 정직이 사라진 개인, 괜찮을까요? 뭐 사회가 다 그런 것이니까,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런 것이니까 뭐 괜찮아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직이 사라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다 포장하고 만난다고 보세요. 저는 물론 제 성향상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포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포장을 하고 만난다고 보세요. 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고 뭔가 숨기는 것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허물이 있으면 허물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때로는 이해해 주기도 하고 참아 주기도 하고 또 용납해 주기도 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저래 원래 이렇게 부족해, 그래도 또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지,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다 포장하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리고 감추고 포장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만남은 비참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정직의 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직이 사라진 사회, 인간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직이 사라진 이 사회에서 무슨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정직하지 못한 부, 정직하지 못한 신앙,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지 않은 어떤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늘 포장만 하고 위선적이고 아주 정말 감추고 가리고 숨기고 늘 그런 모습만 있다면 그게 정말 신앙일까? 그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어떤 도전을 한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죠. 관계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진실하게 만났는데 저 사람은 위선적으로 만났네, 거짓되게 만났네, 포장하면서 만났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 인간이 그 인간 참 못되겠다 하면서 막 거리가 멀어지고 실망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지친 영혼들의 회복을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이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매번 이 설교 때마다 이 제목을 굉장히 마음을 두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 하나만 봐도 오늘 설교의 핵심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에 주님 앞에 정직하자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편의 표제어로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돼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교훈시라고 얘기하죠. 교훈시.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다윗이 이미 묵상을 통해 깊은 묵상을 통해 얻어져서 남겨놓은 교훈시 이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보다는 다윗이 충분히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성적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교훈하고 있는 시 이것이 바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 마스길 시가 여러 편이 나와요.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32편이 그 마스길 시에 포함이 되고 있죠. 이 32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한 시가 참회시라고 하는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하는 32편과 51편 두 편이 나옵니다. 51편과 32편 두 편이 나오는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32편만 마스길에 들어가거든요. 마스길은 그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로 교훈하는 시가 마스길인데 이 51편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51편은 사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가 이 밧세바 여인을 범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왕이니까 당당히 취할 수 있고 당당히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죠. 그것을 지적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 그래요. 그런데 시편 32편은 뭐냐면 그 뒤에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얻어진 교훈을 이야기하는 시가 32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보면 시편 51편 다음에 시편 32편이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2편은 나중의 이야기예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얻어진 내용들로 교훈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이 다른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 32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상황을 좀 똑같이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다윗의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고통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참 사랑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순간적인 욕구, 그 순간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결국 한 여인에 대한 음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남편까지 살인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너무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실망을 끼친 것도 그렇고 믿음을 저버린 것도 그렇고 자신이 지은 생각, 죄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괴로운 인생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요 만사가 귀찮죠. 마음이 힘들면 다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뭐 먹는 것도 밥맛도 없고요. 다 만사가 다 귀찮아요. 마음이 힘들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뭐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뭐냐? 그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아뢸 때 주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요. 그 다윗의 그 괴로운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아뢸 때에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치료하셔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다윗처럼 본의 아니게 지은 죄로 인해서 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하고 대충 넘기는 일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시작은 정직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다윗이 이 정직성에 대해서 실패했거든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직성에 대한 회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그 자리로 돌아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의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더니 어떻게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여기서 이 주께서 내 죄악이 뭐예요? 나를 그동안에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의 원인이에요. 고통의 이유. 나를 괴롭혔던 고통의 이유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웠던 그 원인,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적용시키셔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실 때에 주님께서 그동안에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고통들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성을 회복할 때 나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복.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으로 괴로웠던 시간들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잠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괴롭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뢸 때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감추고 가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가리려고 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않아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위장하려고 해요. 위선된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정직하지 못한 채 나가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주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할 때에, 비록 내 삶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분명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여기 마음의 고통이 왜 육체의 질병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면 질병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면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스트레스로 억눌려 있는 상태를 희생적으로 다 감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미덕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치유받으면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을, 심각한 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숨겨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튀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살면 내 인생의 헛개비에 불과해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거짓된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가면 갈수록 지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고통,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십시오.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나를 짓누르는 거 있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 여기 이로 말미암아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나윗이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나윗이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신이 실수를 했건 죄를 지었건 어쨌든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경건한 자 자, 이 경건이 참 중요한데요.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이 손상되면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모든 경건한 자는 이때가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적절한 때 모든 경건한 자는 바로 그 순간에 뭘 해야 된다? 주를 만나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아뢰십니까? 혹 그때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도 뭔가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경건한 자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만날 기회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즉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괴로웠고 그 시간을 보내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정직하게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모든 두려움들이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9절에 잠깐만 보면요,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숙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이게 뭐야 싶은 거죠. 저도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 말씀이 왜 나오지?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기 무지한 말이 뭘까요? 무지한 말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요. 여러분, 모든 상처의 원인은 결국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상처,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상처 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주저앉게 만들어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이 무지한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노세가 나오고 있어요. 노세. 이 노세는요, 잘 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삐나 채찍 같은 어떤 강제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노세예요. 천방지축이에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막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노세예요. 노세. 자,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그래서 오늘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재갈을 불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내버려 두면 천방지축이요. 어디로 살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요, 수만 가지의 죄를 지어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온갖 것들을 이 마음으로 다 해요. 막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 안에 정말 잘 다루지 않으면, 고삐를 재고 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냥 막 여기저기 튀는 거예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다.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갈 대로 가라, 인생이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인생 이런 거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가 심각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뭐 해결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더 큰 상처, 그로 인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괴로움이 올 때,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어떻게? 주를 만날 기회인 줄 알고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정직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직해야 할 순간에 자칫 게을러져서 정직하지 않으면, 아니면 체면 생각해서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거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직하되 지금 바로 정직해야 된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이 거짓이 정직을 삼켜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기회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내리면서,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나의 유일한 은신처,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은신처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에 그 고통의 이유를 숨김없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은신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고백할 때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의 어떤 문제도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오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을 나를 둘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나의 유일한 은신처입니다.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둘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갈 길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죠. 공감의 마음이라는 게 있죠.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자의 심정을 알아요.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자만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 고뇌를 알고 그 괴로움을 알아요. 그렇죠? 예, 안단 말이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를 어떻게 보시냐,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보면, 깊이 보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여기 내 갈 길, 너를 누구를 향하여 얘기합니까? 다윗과 같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경험한 내가, 이미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아뢰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나아가서 너를 가르치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 회복되기 위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나 자신만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이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에 정직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나를 치료하셨다,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고통,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주목하여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육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강건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그 은혜를 또다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주목하여 바라봐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바꾸시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바꾸십니다. 슬픔을 바꾸셔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를 이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실제로 무슨 흉측한 일을 했던 뭐 죄인 뭐 악인 뭐 이렇게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점점 더 고통이 가중되는 줄 우린 다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고통은 더 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바꾸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끝점이 어디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끝점이 어디냐?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기뻐하고 또 명예로 기뻐하고 권력으로 기뻐하고 성공으로 기뻐하고 자식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실한 자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마음을 숨기고 정직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의 고통으로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 그보다 더 슬퍼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감싸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 삶의 성숙한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이 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느낌, 나 외에는 다들 행복해 보이는 현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듯 느껴지는 그 순간, 그렇게 몰려오는 마음의 고통 중에 영혼은 점점 침체해지고 육신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보시고 악인들로부터 찢겨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으로 지나가게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의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버린 풀잎과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할 때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늘 허물의 사함을 받는 진정한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로 범죄하였음에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갈 때에도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정직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